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를 거니실 때 가지고 계셨던 습관들,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이전의 나의 모습인데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예수님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셨으면은 습관하는 이 습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은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으셔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도 그러한 습관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괴로워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은요, 빨리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습관이,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그 초신자들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끌림이 있다면은 그는 성령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그때는 엎드리셔야 돼. 그러면 그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꼭 엎드리셔야 돼요.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은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6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이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요,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앉은뱅이였습니다. 나 사실은 그 앉은뱅이는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었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눈에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눈으로 보고 있어도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마주 대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진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건성으로 네네네 하고 있으면은 그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대화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야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만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는 악한 것을 씻어야 되죠.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휴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휴가를 갔다 오면 마음이 삭막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셀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은 또 아주 삭막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예배의 자세가 안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해져서 열려져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늘 주께로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가 삶 가운데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에 습관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잠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꼭 침대 밑에 거기에 엎드려서 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손을 향하여 들고 고개는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꼭 절해서 절하는 모습인데요. 얼굴은 땅바닥을 향하고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저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그냥 예배자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늘 먼저 잠자리에 드니까요. 제가 침대 밑에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수련회에 가서 침대 올라가기 이렇게 엎드려서 한참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삶 속에서 주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산 제사를 드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산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듯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의 것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해 주실 때 그때는 진짜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가 보통 때는 그냥 보고 한 푼 있으면 던져주고 지나갔겠지만 그날 따라서 보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앉아있었습니까? 이 앉은뱅이가 앉아있는 그 장소는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 그 문 앞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했던 그 지성소가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있는 장소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뢰이면서 주님의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힘을 얻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죠. 그곳에 가면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고 품어줌이 있고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입은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장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앉은뱅이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면서 그걸 받는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이제는 진짜 사람의 눈에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맑게 해주시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진짜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문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요, 보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류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미 깨닫고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만 보였죠. 그런데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걸으며 찬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춤을 추어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 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속에는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구걸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한 푼 주십시오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는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이게 동전을 한 푼 넣어주면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러죠. 평안이 넘치기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 거린의 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맛보고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앉은뱅이를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똑같이 봅니다. 내게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푼 던져줄 수 있는 그냥 그런 보통 사람으로 보죠.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치료할 수 있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어두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거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보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보았지만은 이번에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치료해 주어라. 네가 그를 구원해 주어라.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이미 보고 있는 그 안진뱅의 눈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멍하니 보지 말고 눈을 떠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멍하니 보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은 다릅니다. 눈빛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진뱅이는요, 뭔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큰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대감입니다.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죠. 그 기대감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주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대감, 주께서 내 인생을 아무리 폭풍우가 와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삶이 예상치 못하게 나를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죠. 나를 보면은 실망이고 나를 보면은 절망이지만은, 그래서 눈빛이 멍해지지만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감히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느 누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말 자체를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람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힘을 다 빼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출 것이고, 가라고 그러면 갈 것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릴 것이고,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어 밀었던 베드로의 그 손은요, 이미 예수님의 손이죠. 그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그 눈빛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빛이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어떤 맨정신을 가진 사람도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박순옥 집사님에게 허락을 맡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박순옥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많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봉환 집사님이 폐암 3기입니다. 폐암 3기인데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암이 후두까지 퍼졌습니다. 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들은 깨끗한데 후두에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손을 이미 쓰기에는 늦었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서울에까지 가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울 기력도 없어진 집사님과 더불어 대화를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요 며칠 지난주부터 집사님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간이었죠. 태어나서 이만큼 더 괴로웠던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고 싶은 생각도 가지셨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 며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이 집사님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집사님이 입에서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건 집사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집사님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빛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믿음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